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이 시작된 지 셋째 날 저희가 다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가 주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임을 진심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주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연락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저희가 더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말씀들이 저희 삶을 온전히 지배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부족한 자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주께서 능하게 하셨기에 이 말씀의 사역에 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기쁨과 높임을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이것에 함께하고 싶지만 마음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호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 57절서부터 64절 여덟 번째 철자입니다. 히브리어의 여덟 번째 철자로 의미는 장벽 또는 울타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57절서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첫 주제가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이끌고 있는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원래 예를 들면 여러 것으로 분할할 때 나누어 가질 때 내 몫이 있고 네 몫이 있고 이렇게 몫을 나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각각 다 몫을 나누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고백이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주는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나의 몫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내 권리인데 왜 나에게 그것이 안 돌아옵니까? 왜 나는 편안한 가족이 없습니까? 왜 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옆에서 다정한 친구들이 없습니까? 왜 나는 전부 다 지금 자신의 몫을 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참 평안을 누리려면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나머지는 다 일시적이고 다 덧없다 이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고백을 했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는 너희들한테서 받을 몫이 하나도 없다. 다 가져라 이거야. 각자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몫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전리품과 자기가 전공을 세워서 모든 것이 자기 차지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했던 가장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몫인데 창세기 15장 14장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만 총령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이 몫이란 단어, por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몫은 무엇이냐? 내 몫은 나의 가족, 그렇죠? 나의 재산, 나의 그다음에 뭐 여러분의 몫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몫을 가져가도록 하고 나는 아무 몫도 취하지 않겠다. 이때 15장 1절 일일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더 이상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나요? 미국의 부모님들은 그런 그 우리는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파이를 많이 만들어서 먹는 모양이죠. 집에서 파이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나눠주는데 이제 파이를 이렇게 먹다가 마지막에 한 개 딱 남았어요. 한 개 딱 남았는데 이제 아이가 두 명이야. 이게 논아 먹어야 돼.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그러면 첫 번째 아이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가 잘라라 이래야. 자르는 건 네가 잘러. 그 대신 두 번째에게 선택은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공평하게 잘라야 돼.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차이가 나면 큰 걸 얘가 집을 거거든. 무슨 말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아주 집념이라 그럴까요? 왜 의사하고 약사하고 싸웁니까? 자기 몫을 챙기려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한의사하고 의사는 왜 싸워? 자기 몫을 챙기려고 싸우니까. 그죠? 국회의원하고 뭐 무슨 정당도 밤낮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날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쪼개버려요. 쫙! 빛과 어둠을 쪼개고, 거짓과 진리를 쪼개고, 사랑과 미움을 쪼개고,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쪼개고, 쫙!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나 보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르시는, 그렇죠? 자르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거예요. 네? 만약에 어떤 아이가 너무나 지혜로운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저는 아무렇게나 잘라도 좋아요. 내 몫은 작은 것이 되든 크고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만 저의 몫이 되면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있으면 이건 정말 보통 아이가 될 아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돈? 권력? 평안? 교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요? 교회 자랑한다 이거.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교회. 또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 뭐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우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 선언은 오 주여 나는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고 나면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표현은 57절 하반절서부터 61절까지 전부 과거 시제가 나와요. 60절까지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몫으로 결단을 내린 사람, 한번 확인해 보죠. 한번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몫으로 결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온 천하를 주는 게 좋습니까?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을 소유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주를 우리의 몫으로 갖겠다. 이렇게 선언하죠. 자, 민수기 18장 20절로 가시면 민수기 18장 20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뺐죠.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따로 제하여 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므낫세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브라임 지파를 둘로 쪼개서 열두 지파로 만들어 놓고 레위는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 몫이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의 것이에요.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자, 민수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또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상속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잠시 청지기로 이용하고 다 돌려주는 것뿐이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붙들고 있을 게 없어요. 또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아무 목도 없어요. 왜? 몫이 따로 있어. 누가 몫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 몫이요. 내가 네 몫인데 네가 뭔 딴 몫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내 상속 재산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자, 그래서 시편 1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7편에 가시면 13절서부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7편 13절.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오 주여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요즘 뭐 재산 물려주느라고 정신없죠? 증여, 숨겨서 몰래 증여하고, 요번에 뭐 대법관 후보자 한 사람도 아버지가, 자기는 모른데, 땅을 뭐 아버지가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를 세를 안 내기 위해서 판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이 그걸 산 것처럼 돼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서류 했는지 몰랐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땅이 돼 있더래. 예를 들면. 그 몫을 남겨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씁니까? 그런데 15절, 나로 말하건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몫입니까? 나의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깨일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찬송을 불렀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인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가 바뀌는가? 첫째 보시면 삶의 우리의 패턴은 어떤 삶이 되는가? 내가 주의 57절 후반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헌신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내 인생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몫이고 내가 주의 것입니다. 하고 의탁하는 결단이 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몫으로 딱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다는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온 천하를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 되셨으니까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이제 이 세상에서 실컷 한번 좀 몫을 챙겨보자.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분을 따르겠는데 그분을 따르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것이 첫 번째 변화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없었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상고해봐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 맞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한 번도 없었다. 그건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그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58절.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공부하죠.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성경부터 사는 거예요. 왜?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호의, 그분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또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번째 누리는 삶의 패턴이다, 변화다, 이렇겠죠? 그래서 내가 온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큰 주를 베푸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죠.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해주옵소서. 그럼 주님도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은 걸 붙들고 자꾸만 쫄라대면 아주 비효율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8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에 있어서 두 번째, 주를 자신의 몫으로 정한 사람은, 결단을 내린 사람은 첫 번째에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의탁,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과 두 번째에는 자신의 주님과의 말씀에 따른 교제, 기도, 이렇게 두 번째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될 것이겠죠.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59절.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말을 돌려싸우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고 있는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길들이,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많이 어긋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많이 받을 때 여태까지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받는 것도 행복한 거지만 주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셨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면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는 삶을 실천한다면 더더욱 복된 삶이고, 그것 이외에도 내가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 여기서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way인데요, way. 내가 하고 있던 생활 방식, 뭐, 또 언어, 그죠? The way of life.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그러죠? The way of speaking. 말하는 방식도. 하여간 모든 나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곰곰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생활 방식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는 버릇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그러면 마귀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들을 탁 바라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오,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죠? 저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럼 하나님을 찾게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을 못 보게 하고 갑자기 불꽃놀이가 빠바바바바 하더니 불꽃을 쓸데없는 거, 그 다음에 막 화면이 막 멍청하게 막, 사람이 전부 다 멍청하게 수동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어로 이 텔레비전을 부브튜브라고 하는데, 부브튜브는 바보 상대인데,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나에게 입력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세뇌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정권만 잡으면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세뇌를 시켜버리려고. 그렇죠? 야, 이명박 대통령은 항상 웃는 모습만 내보내고 저쪽 야당 당수는 반납 화내는 모습만 한 달 동안 지켜보세요. 벌써 이미지 속에 아, 이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했느냐? 철 로이터 통신이고 무슨 세계 4대 통신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내보낸 사진이 전부 6.25 때 굶어 죽고 막 배 나오고 애들 거지만 그런 것만 수십 년 동안 서양에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는 그거밖에 없어. 그게 다 4대 통신사들의 조작 기법이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긴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amusement라는데 muse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들어가면 앞에 안 한다는 거예요. political, apolitical 하면 비정치,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theist, 유신론자, atheist,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musem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재밌다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노는데 텔레비전을 보든 인터넷을 보든 뭐 춤을 추든 약간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 풀벌레가 탁 뭐 잔디뿌리 그냥 탁탁 하면서 막 지나가는데 어 저게 뭐야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야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 아니더라도 야 자연이 조물주가 계신 게 신비롭네 뭐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우리가 지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려싸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길을 이 길이 아니야. 주의 말씀대로 돌이켜야 돼. 주의 말씀대로 내가 돌이켜.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correction이라고 했잖아요. 바로잡음. 그렇죠. 바로잡음.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교리를 배우고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잡으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바로잡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의 주를 자신의 몫으로 택한 사람의 축복이죠. 특히 이 나의 길들을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실천에 옮긴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아주 현격하게 탁 현저하게 드러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전도서는 바로 이거야.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12장 전체가 자기 인생을 죽기 전에 60쯤 됐는데 돌이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헛되고 왜 쾌락이 헛된지 왜 술이 헛된지 왜 아주 이 학문이 헛된지 왜 예술이 헛된지 뭐가 헛된지 탁 논증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자 전도서 12장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솔로몬 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헛되고 헛되. 왜?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게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삶의 방식을 삶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의 증언을 향했다. Correction. 바로 잡았죠?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 유익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주님을 알아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잘못된 것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깊이 생각하게 하죠. 자, 네 번째는 뭐냐?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대를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계속해서 뻗팅깁니다.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칠라 그래요. 왜? 죄는 일시적인 쾌락을 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죄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쾌락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일시적인 쾌락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성경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도 죄의 쾌락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잠시 동안을 준다. 잠시 동안. 그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탁 결단해가지고 휙 돌이키고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듣고 그렇죠. 망치도 처음에 한번 맞아서 돌이 깨지나요? 두드리고 나중에 깨지듯이 하나님께서 오전에 또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서 들었는데 오후 설교 때문에 또 그 구절이 나와서 저녁에 형제들과 교제하는데 또 그 구절이 나와서 수요일날 또 그 구절이 나와서 한 2-3일 있더니 2-3주 있더니 또 그 구절이 나와서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건 이제 마음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를 어떻게 되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아이가 아주 손에 이 잘못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예, 그거 버려라. 근데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요. 말 안 들어요. 버리라니까. 계속 놉니다. 10분 있다가 버려. 20분 있다가 버려. 30분 있다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신속히 움직여.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계속 코너로 몰아서 너 여기 가서 기웃겨라도 해결이 안 돼. 여기 가서 기웃겨라도 해결 안 돼. 잘못된 거 선택해서 내가 너의 몫인데 왜 나는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어. 다 버리라니까. 버리라고. 버리라니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크게 고통을 치면 그냥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렇죠? 보세요.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도를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했나이다. 이게 처음부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런 뭐 부모님처럼 편한 직업이 어디 있어요? 제일 힘든 골백 번 얘기해. 또 하고.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년째 로마서 12장 1절 또 해도 그 말씀 듣고도 여전히 산신생물로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산신생물은커녕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옴짝달싹도 안 하든지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든지 막 거꾸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61절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지막 삶의 패턴은 뭐냐? 일관성이에요. 주님이 나의 몫이라는 게 인식이 확 박혀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달돼도 여기서 이제 강탈은 어쩌면 재산상의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도둑을 맞았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아니면 뭐 일제시대 때 같으면 막 그런 사람 많죠. 뭐 공산당이 와서 싹 털어갔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 안 하더라도 하여간 우리의 무언가를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강탈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강탈해갈 수 있죠. 그렇죠? 하루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 사람을 쳐다보는 남편과 아내 중에서 제일 속을 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속을 뒤집어질 리가 없지. 멀리 있으니까 그냥 넥타이 메고 좀 훌륭한 사람인가 보네. 가까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뭐 양말 벗어가지고 칙 던지고 그냥 뭐 앉아가지고 저 왼수 그렇죠? 뭐 어떤 할아버지가 무슨 방송에 나가가지고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취지를 했더니 우리 사이 그랬더니 이제 뭐 천생연분이 나올 줄 알았더니 평생 왼수 뭐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승리예요. 인내, continue. 주님의 나의 몫이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바울은요, 비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인도 저질렀죠. 간음도 했죠. 거짓말도 했죠. 이건 뭐 구약에서 제일 큰 법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커넥션 단호하게 돌이키고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는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욥 보셨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당한 불행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엄청난 불행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행 사에서 욥이 어떻게 해서 죄를 입술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니 좋은 것을 받을진데 나쁜 것은 왜 안 받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불행을 주시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다 잘 봤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나의 몫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확 박혀있기 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 보면 다 드러나요. 이제 아, 저 사람은 나의 몫은 주여, 오 주여 나의 몫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신앙인가 아닌가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강탈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괴로울 때에 주의 법을 싹 잊어버리느냐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60절까지 우리의 삶의 변화 61절까지 죄송합니다.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런데 62절에 가니까 시제가 미제로 바뀌었어요. 미래로.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그 무슨 소리냐? 이와 같이 삶의 패턴이 주님이 자신의 몫으로 선택한 이래로 변화되어 온 사람은 어떠한 스타일로 앞으로 삶을 살 것인가가 여기 나온다. 어떤 스타일로 대합니까?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주님께서 내리신 판단들은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들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의로운 판단들임이 입증됐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실까? 욥도 그랬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주님을 의탁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이 보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짜증과 불평이 생기는가 감사가 생기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심지어는 밤중에 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부산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싹 다신 그 한밤중 쿡하고 아무도 간섭하고 방해할 수 없는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자신의 몫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일어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기 나오죠? 밤이라잖아요. 밤. 한밤중에. 한밤중은 고요한 것도 되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밤이라고 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낮 동안이라고 그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은 밤중에 저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녔죠. 10년 동안. 여러분들 10년 동안 피난당하고 쫓겨다니는 건 과거에 보셨나요? 옛날에 그 무슨 도망자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냥 밤낮 도망다니잖아요. 얼마나 불안해.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죠. 압살롬이 또 쫓아와서 반역을 일으켜서 죽인다고 했었죠.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또 바울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얻어맞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신랑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여기 나왔네. 똑같아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 불렀어요. 여기 똑같네. 신약적 적용을 보시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거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한 단어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우리말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그렇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전치사가 영어로는 in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우리말로는 모든 일에서 그랬어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우리말로는 쉽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든 무조건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꼴이냐면은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렇죠? 그때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영어로 for가 돼요. For all things가 돼요. 그게 아니라 비록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는 이유는 모르겠고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니고 내 자녀도 아버지의 자녀이고 자기 자신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죠. 상황 안에서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환난 자체를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탁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말기암입니다. 할렐루야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정신병자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아, 주님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막 하느님께 막 화를 내고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괴롭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 감사를 드리리라. 윌이라고 하는 의지 미래로 되어 있어요. 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게.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몫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나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3. 예, 여기 보시면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라. 갑자기 주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친구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태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잔뜩 얘기했는데 여기 아주 신앙에 아주 심오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수직관계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수평관계는 자동으로 엉망으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는 불가능한. 위선을 할 수 있죠, 위선. 왜? 아유, 괜히 신경질 냈다가 내일 뭐 빵 안 사러 오면 안 되니까 빵집 사는지 성질은 났지만 지금. 그러나, 진실되게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올바르게 돼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사람은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바르게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세상에서 왜 모든 인간들이 괴로워하고 암에 걸리고 뭐 짜증나고 이거 다 이게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다 뭐예요? 원룸족 다 집 혼자 지어가지고 자기 혼자 처박혀가지고 맨날 컴퓨터 두드리는지 왜?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하고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시집도 안 가 장가도 안 가 왜? 골치 아파.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좋은 때도 있고 뭐 부부관계 다 좋지만 어떨 때 보면 아, 혼자 있는 게 혼자 사는 사람 진짜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관계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엉망된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웬만하게 평화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도 싸우고 뭐 부부 싸움도 하고 형제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전부 싸워가지고 육신적으로 다 싸워가지고 다 상처 입고 다 교회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일말의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관계가 수립된 사람들끼리 교제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수평관계도 회복이 된다. 이게 여기 나왔잖아요.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몫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저 사람은 나하고 스타일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마음에도 안 들고 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저 사람. 하지만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귄다.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매력이 있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매력적이고 정말 나하고 잘 어울리고 잘 맞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과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내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물론 직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시간이 났어. 그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우리가 별로 안 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희락인지 모른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 삶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끌리게 되면 똑같이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다 갈라서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대언자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불경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니야. 그래서 진노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지 못해. 그래서 진노하시고 그걸 불이라 그랬어요. Ungodliness, unrighteousness of man. 그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한 사람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귀찮아.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 조용히 집에서 성경 읽고 TV 보고 아니면 아니 TV 설교 듣고 아니면 저 수양관에 가서 혼자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어리석은 거지. 그렇죠? 평관계. 그래서 여기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수립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요. 믿음 그랬죠.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야? 경건.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Brotherly kindness. 형제 친절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 친절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야? Charity. 사랑이 그때 왔는. 이게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순서라고 성경에 써있는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끝부분에 가서 바로 이게 나오죠. 자, 64절 마지막.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와 같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 바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긍휼이 땅에 충만하오니 이런 게 아니라 오 약한 세상이요 온갖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요 주여 속히 오소서 이 세상을 심판해소서 뭐라든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살던 나를 건전해져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울고 불고 정말 죄 가운데 서로 물고 뜯고 지옥으로 향해서 바글바글 대고 죄악에 아주 물도 쪄찌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질에죠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네요. 디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날 우리 복음의 역사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그냥 팔아먹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렇죠.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는데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낙담했던 엘리야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지금 온 천하 만물에 지금 가득 차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몫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일 때만 가능하다. 여기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땅에 충만하오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죠.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책자를 주는 거예요. 그걸 반응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 나타나고 그렇죠. 변화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 오늘 참으로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몫인가?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축복이 나의 몫이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주님이 주시는 그 뭐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거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몫으로 택한 사람은 나머지는 다 버리라 이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영적으로 교훈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주 앞에 주는 나의 몫이라는 고백을 매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시간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